몸을 세우는 골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집을 세우고 잘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골조 공사를 잘 하는 것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만 해도 내진 설계를 해서 6도 이상의 강진이 와도 건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의무적으로 내진 설계를 해서 그렇게 건물들을 세워놓는데도 뭐 이렇게 쓰나미나 그리고 아주 강력한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견디지 못하고 다 이렇게 붕괴되고 무너지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 기초를 튼튼히 하고 그 다음에는 골조 공사를 잘하는 것입니다. 뼈대를 잘 세우는 것이죠. 인체도 마찬가지죠. 뇌와 장기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외모를 이렇게 늠름하고 씩씩하고 아름답게 보이게 하는 것은 결국 골격입니다. 골격. 가장 완벽한 인체 비례인 8등신, 뭐 9등신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결국 이 골격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이가 자라면서 어른이 되어갈 때 가장 큰 외형적 변화는 바로 이 골격이 점점 커지고 단단해지고 발달되어 간다는 점일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균형 있고 그리고 조화롭게 그리고 건실하게 성장해 가기 위해서는 진리에 기초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튼튼하고 완벽한 균형을 이루어서 건축물이 이렇게 든든히 세워지는 건축물 안에 있는 골조와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직분이 중요하다는 것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이렇게 다섯 가지 직분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직분들의 공통되는 이 직책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모두 다 이 다섯 가지 직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그런 사명을 가졌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 직분을 누가 수여한 것이냐?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골조와 같은 그런 역할, 기둥과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런 직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수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눈에 봐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직책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일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도록 부름받은 직분자들. 우리가 참된 신자로 자라가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될 직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명을 수행하는 직책입니다. 봉사도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 은사들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여러 직분들이 다 중요하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 기둥과도 같은 교회를 이렇게 떠받들고 있는 기둥과 골조와 같은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직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 직분을 수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봉사를 하도록 훈련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직무를 수행해 나가는 것이죠. 결국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가르침과 먼저는 가르침이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그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도들의 순종. 직분에 따라서 이 가르치는 일과 그리고 순종해서 그것을 그 가르침대로 수행하면서 섬기는 일과 이 두 가지의 직분의 조화가 잘 이루어질 때 주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큰 건물도 아닙니다. 많은 수의 성도나 혹은 교회가 열심히 사회에 참여하는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 본질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잘 양육하는 이 바로 이 일이, 이 사명이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 그 사명을 수행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기둥과도 같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교회와 공동체, 성도들의 영혼을 이렇게 떠받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다섯 가지의 직분으로 열거되고 있는 이 직분을 수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성도, 온전한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신적인 부르심을 받은 소명이라고 얘기하죠. 목사로 소명을 받은, 교사로 소명을 받은 메신저들,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고 그 말씀을 잘 분별해서 전하는 이 사람들이 올바르게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크고 웅장하고 화려해도 이 말씀을 맡은 자들이 무너지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냥 쪼개져 버리잖아요. 수천 명이 모이던 교회가 두토막이 나버리고 목사는 쫓겨나가고. 자, 나열된 이 직분의 순서를 주의 깊게 보십시오. 제일 처음에는 사도, 그 다음에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 이 순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다루는 일에도 그 중요성에 따라서 순위가 다르다는 걸 보여줍니다. 바울은 먼저 사도를 얘기했습니다. 자, 사도란 어떤 직책을 수행하는 자인가?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맡은 자들로 그들은 그리스도가 살아계셨을 때 그분의 삶, 그분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이 신약시대의 막중한 책임을 맡은 자들이 사도였습니다. 구원의 길과 믿음의 도리, 신앙생활의 모든 원리들을 서신, 그때는 뭐 다른 전달 수단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신을 써서, 편지를 써서 초대교회들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중대한 사명을 수행했던 사람들이 사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지자라는 직책이 나옵니다. 선지자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을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언하는 이런 역할을 수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도 일부 선지자의 활약이 나타나는데 그들 또한 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역할들을 감당했죠. 그러니까 신약시대에는 사도와 선지자들이 같이 활동을 했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도의 가르침과 선지자의 가르침이 동일했다는 거죠. 만약에 사도가 선지자와 다른 가르침을 가르치든 아니면 선지자가 사도와 다른 가르침을 가르치든 그러면 이단으로 정죄가 되었습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다시 구약시대로 돌아가서 구약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크게 둘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참 선지자와 하나는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근거 없는 평화와 축복을 선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타락을 부추겼던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였고 상대적으로 거짓 선지자의 수가 훨씬 더 많았고 그리고 오직 소수의 참된 선지자들만이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지면서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호소했던 그런 참 선지자들이 구약시대에 존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언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였습니다. 성경이 다 기록되고 난 이후에는 이제 이런 어떤 예언자적인 선지자의 기능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소멸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이제는 사도들이 성경을 풀어서 해석하고 적용하는 이제 설교의 은사, 이른바 예언의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제 선지자의 시대는 가고 이제는 대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가 예언이 이미 성경을 통해 기록이 됐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 그러니 이제 선지자들의 직분은 점점 소멸되고 이제 사도의 직분이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설교하고 가르치는 이런 이제 직무를 사도들이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던 이 예언의 은사가 이제 신약에 들어와서는 설교나 어떤 신앙적 원리에 대한 강론, 권면에 이런 이제 예언의 은사로 바뀌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으로 모든 계시가 종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자신이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는다고 주장하는 이런 모든 사람들은 다 선지자도 사도시대도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적당히 표현할 말이 없는데 그게 다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이. 거의 100% 이단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지금 뭔가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얘기들. 자, 그렇게 해서 사도 선지자가 지나고 그 다음 복음 전하는 자가 나옵니다. 어떤 직책이냐. 복음 전하는 자는 사도들의 보냄을 받아서 어떤 지역에 파송을 받아서 복음을 전했던 자들을 뜻합니다. 사도행전과 바울서신에 이 복음 전하는 자들이 여러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복음 전하는 자의 최초의 기원은 기원을 따지자면 바로 예수님이 파송하셨던 열두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 파송한 70인 그리고 방금 설명한 초대교회 사도들이 다른 지역으로 각각 파송한 복음 전도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목사라는 직책이 교회 안에 존재하기 이전에 이렇게 사도들의 심부름을 받아서 각 지역으로 사도가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없으니까 각 지역으로 이렇게 파송을 해서 복음을 전했던 평신도 선교사 같은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런 상당수의 평신도의 복음, 평신도로서의 복음을 전했던 그런 복음 전도자들의 이름이 거명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던 빌립, 또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이 보낸 에바브로디도, 골로새 교회로 보낸 두기고, 오네시모, 아데마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복음 전도자들의 명단들인 것을 보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소개되는 직분이 바로 현대 이제 지금의 교회에서도 볼 수 있는 바로 목사와 교사라는 직책입니다. 목사는 교인들을 돌아보는 직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고 그리고 가르치고 병든 자들을 돌아보고 실족한 자들을 돌아보게 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사명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목사입니다. 성경에 보면 디모데나 디도나 바나바 같은 초대교회에 활약한 목사들의 이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또 초대교회에서 교사란 직분은 구약 성경을 잘 풀어서 이 신약 시대에 맞게 가르치는 이런 직책을 수행했던 교사들을 가리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아가보나 또 디도서 3장에 나오는 세나 또 아볼로 이런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아주 이름난 유명한 율법 교사들로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죠.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는 아닌데 평신도이면서 성도들에게 성경을 잘 가르치는 지금의 뭐 주일학교, 중고등부, 뭐 이런 청년대학교 작년에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이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은사에 관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분들은 아, 이 다섯 가지도 어떤 성경이 말하는 대표적인 은사이겠구나.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겠는데. 아, 물론 이것도 성경에 분명히 가르치는, 예언하는, 여기서 예언은 그 예언이 아니고 설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가르치는 은사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 직분들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런 은사의 연장선에서 그렇게 이해하기보다는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친히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렇게 부르신 그래서 이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섬기도록 구별된 그런 직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특별히 다 모든 직책이 다 중요하지만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서 건물의 골조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교회를 지지하고 그 교회를 이끌어가게 하기 위해서 주신 그런 직분들이 다섯 가지의 직책, 직분들이라는 거죠. 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된 교회를 통치해 나가실 때 가장 강조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신 부분이 바로 뭐였다는 겁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자신이 계시하신 이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다섯 가지의 직분을 성경 속에 두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존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잘 가르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런 직분자들을 세워서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였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언도 아니고 계시도 아니고 무슨 은사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이끌어가기를 그때나 지금이나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수하는 것에 목숨을 걸어야지 무슨 뭐 내가 계시의 영을 받아가지고 성도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직접 계시한다는 이런 이상한 짓들을 하면서 성도들 위해 군림해가지고 자기가 무슨 신적인 존재인 것처럼 아무개 권사님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개 집사님 하나님이 이렇게 갖다 바치라고 얘기합니다. 나한테. 이런 식으로 무슨 예수 무당도 아니고 성도들을 군림하고 장악하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하는 이런 개념 없는 목사들은 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그 원래 그 직분과 전혀 다른 짓을 하고 있는 그런 거짓 목사들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목사가 해야 될 일이 그런 게야. 목사가 교회 재산 관리하는 사람도 아니고 무슨 뭐 교회 그 재산 증식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 데는 목사가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목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일에만 거기에 모든 걸 쏟아야 되는 거죠. 가장 두려운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설교하고 가르치는 거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이 목사와 교사, 뭐 지금은 사도와 선지자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위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에서 자라가게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이끌어가십니다. 목양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개척교회는 몇 교회를 돕고 뭐 선교사님을 몇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선행돼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이 진리의 지식에 있어서 계속 자라가시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면서 교회가 다른 일도 하는 것은 매우 주께서 기뻐하실 일이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고 성장하지 않고 있는 교회와 성도가 자꾸 일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일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근심거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는 것들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정다른 것들을 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별력이 없으니까. 저지르는 것마다 사고가 되고 문제가 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차곡차곡 진리의 말씀으로 영적인 아름다운 진리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생활의 원리들을 하나하나 교리적으로 이해하고 깨달아 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충성도, 봉사도, 전도도, 심지어 기도도 진리를 깨닫고 하는 기도와 맹목적으로 그냥 와서 부르짖는 기도와는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나는 네 기도를 들을 수가 없다 하고 외면하는 기도가 있고 단 한순간을 기도해도 뜨겁고 강렬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있고 그게 무엇으로 판가름 나느냐? 진리를 깨달아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는 것과 자기 멋대로 자기 주장대로 하는 기도 그 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충성, 봉사, 전도, 기도, 헌신 다 중요하지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지식과 지성적인 깨달음에 근거해서 그 모든 것을 해야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일들이 다 된다는 거예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무조건 한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이 목사님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 그건 여러분들의 논리죠. 차라리 안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실 때 더 하나님을, 하나님 영광을 가리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인정받게 되는 그 공력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한 바가 있습니다. 금, 은, 보석. 이렇게 공력이 있고, 나무와 풀과 집과 같이 불타버릴 공력이 있다.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불로 태워졌을 때 끝까지 태워지지 않고 남아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공력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의 불로 확 태워버렸을 때 다 타서 소멸해버릴 공력이 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고 난 다음에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직분과 직책을 수행하고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을 통해서 이 세 가지의 목적을 그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라고 바울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골조가 되어서 이 말씀을 가르치고 교훈하는 자들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든든히 세워져 가도록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그렇게 디자인하고 설계하고 계획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삶에 올바르게 적용하고, 그리고 날마다 더 심오한, 더 탁월한 진리의 깨달음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과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이 계속 자라가기를 사모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 처음 나와서 무슨 찬양팀하고 성가대하고 무슨 곧바로 무슨 집사 받아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고 결국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완성을 통해서 영광의 주님을 배울 수 있는 그 담력과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그 직분을 수행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카이스트에서 학생들 그 뭐 총장이 만든 제도 때문에 학생들이 4명이나 자살을 했다고 하는데 전 참 씁쓸합니다. 그 제도가 잘못됐다 그래서 총장을 갈아치우네 만에 뭐 청문회까지 열고 이러는데 지금 그 제도가 문제가 아니고요. 그렇게 머리가 천재적인 사람들이 그리고 결국 그 학점 때문에 자기의 생을 포기한다는 이 현실, 지금 대학생들이 해마다 뭐 몇백 명이 중 자살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지금 제도가 문제, 제도를 문제 삼아야 될 게 아니고 그렇게 연약한 의지적으로 이런 지금 그렇게 고급 두뇌를 가진 사람들이 어처구니없이 그런 문제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버리고 있는 지금 이 현실을 문제 삼아서 뭐 원인이 뭐냐? 왜 요즘에 젊은이들이 그렇게 자기의 목숨을 천시하고 죽음을 가볍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본질적인 문제는 건드리지 않고 제도가 잘못됐고 그 제도를 만든 총장을 갈아치워라. 이건 뭘 잘못 보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말씀을 다루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다루어서 그 말씀을 분명하게 정확하게 그 말씀을 잘 전달해서 심지가 곧은 구원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끝까지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자기의 올곧은 믿음을 지키면서 그렇게 구원받게 하는 그것이 지금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사명이고 목적 아니겠습니까? 기능이고. 그러면 거기에다가 교회가 올인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한 설교자를 세우고 분명한 교사를 세우고 아주 투철한 사명감과 그리고 밥 먹고 연구하는 게 아주 그의 습관이고 특기고 자질인 이런 사람들이 주의 종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하는 이게 교회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란 말이에요. 아주 그런 투철한 교사를 세우고 주일학교도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그런 교사들이 어린 영혼들을 먹이게 하고 이건 지금 장난이 아닌 거예요. 목숨 걸고 그런 목회자들이 교회 강단을 지배하고 또 그런 교사들을 훌륭한 교사들을 키워서 성도들로 하여금 목사와 함께 말씀의 꼴을 먹게 하고 이건 교회 사활이 걸린 문제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오래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어떤 신비한 체험이나 여러분들이 은사를 받으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으로 일관하면서 여기까지 사셨다면 그 은사가 도대체 뭔 소용이고 그 신비한 체험이 무슨 소용이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난 네가 도무지 누군지 몰라. 그럼 끝나는 건데. 그런 황당한 일이 왜 벌어지느냐. 말씀이 안 들어가 있고 그래 맨날 헛기비 쫓아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죽을 때 돼서야 아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는 건가. 내가 구원 받은 게 맞나. 근데 그때는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다섯 가지의 직분은 우리에게 우리가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무엇에 가장 집중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한 단편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의심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견고한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도 한순간에 뒤로 나자빠지는 그런 체험들이 아니라 그 한 명의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혀서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해서 그 말씀 앞에 인격적이고 아주 생생하게 그 말씀 앞에 자기가 깨어지는 경험, 하나님의 진리가 자기를 관통하고 지나가면서 자기를 뒤바꿔 놓은 삶의 어떤 분명한 이유와 목적과 가치관을 완전히 새롭게 재편시켜 놓는 그런 깨달음과 각성의 진리를 체험했느냐 체험하지 못했느냐 이 여부와 결코 무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어서 말하는 이러한 직분을 교회 안에 두신 이제 세 가지 이유를 들어보면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첫째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온전하게 하여라는 동사 이 부분을 헬라어 원문에 보면 프로스톤 카테르티스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 이제 풀이를 하면 이 단어의 먼저 용례를 살펴보면은 이 온전하게 하여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이 헬라어가 사용된 용례는요 외과 의학에서 부러진 뼈를 이 수술을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뼈를 제자리에 맞출 때 온전하게 하여 카타르티스몬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두 번째는 찢어져 버린 그물을 이렇게 기울 때, 그물을 수리할 때 온전하게 하여라는 이 헬라어 동사를 썼습니다. 세 번째는 범죄했던 자를 바로 이렇게 교정할 때, 그를 바로 잡아줄 때 온전하게 하여. 이 세 가지의 경우에서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선지자, 복음을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 다섯 사람의 이 다섯 가지의 직분을 통해 말씀을 전함으로 그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수행해야 될 거룩한 의무가 책임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부러진 뼈를 맞추듯이 혹은 찢어져 버린 그물을 이렇게 기워서 수리하듯이 또 범죄한 자를 교정해서 바른 선한 삶으로 돌아오도록 그를 이렇게 교정하듯이 결국 이 다섯 가지의 직분을 수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병들고 상처받고 찢기워진 이런 사람들 결국 그들의 영혼을 외과 의사가 말이죠 메스를 들고 째고 자르고 꼬매고 톱으로 쓸어내고 하면서 그 한 사람을 살리겠다고 피를 튀기면서 수술을 하듯이 또 그물을 정교하게 기워가지고 다시 원상태로 돌려놓듯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뭘 해야 되느냐 그거 하라는 거예요. 수술하라는 거예요. 수술. 죄를 지었으면 그 죄를 잘라내고 그래서 부러진 거를 다시 원 상태로 갖다 끼워 맞추고, 그리고 쭉 찢어져 버린 그런 심령들, 마음들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워놓고, 그리고 완전히 이탈해서 성도의 자리에 이탈해서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정해서 돌아오십시오. 바르게 사십시오. 예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거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래서 다섯 가지의 직분을 성경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영혼들의 병원이고 재생공장이고 그들을 교정하는 곳으로서의 사명을 수행하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수술실에, 피가 튀는 수술실, 또 재생공장에, 그리고 또 죄수복을 입은 사람들 앉혀놓고 여러분 이제 나가면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고 교정하는 교정소의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 교회가 이 세 가지의 본질적인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자문자답 해봐야 되겠죠.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무조건 축복, 아니면 신비한 어떤 체험, 무조건 희망과 긍정을 불어넣어주고 번영과 행복을 약속해주고 교인들 간의 즐거운 축제, 축제적인 교제, 맨날 교회에서 파티 열어주고 무슨 음악회 같은 거 하고, 이 교회란 타이틀 버리고 이제 교회는 문화센터로 둔갑을 하고, 자 이런 것에 혈안이 되어 있는 지금 현대 교회를 보라. 그것이 정말 성경이 그러한 말씀으로 성도들을 이렇게 교정하고 그의 영혼을 찢어진 영혼을 기워내고 그리고 뼈를 제자리에 맞추듯이 이렇게 정말 이렇게 사무 진지하고 엄숙하고 그렇게 하면서 영혼들을 잘 돌보게 하는 이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과 이 시대 교회의 모습이 얼마나 지금 이렇게 괴리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이제 진지한 걸 싫어해요. 교회 와서 이렇게 자기 영혼을 다 하나님 앞에 벗겨놓고 수술을 받고 말이죠. 교정을 받고. 이런 곳이 교회인데 이제 그러면 다 싫은 거예요. 다 듣기 싫고 짜증나고 그냥 교회에 가서도 아주 풍성한 종교적인 서비스를 받고 싶은 그런 성도들로 넘쳐나고 있고, 교회는 발빠르게 그런 성도들의 요구와 수요에 대응해가지고 재밌고 즐겁고 유쾌하고 신나고 감동적이고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를 치료하고 나를 고치고 나를 바르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교회예요. 그 일로 부름받은 사람이 목사예요.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하는 쇼맨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또 어떤 이벤트를 해가지고 또 성도들을 한번 즐겁게 해주지. 어떤 뭐 팀을 좀 불러와가지고 좀 교회에서 세련된 문화행사를 한번 해볼까? 그런 걸 기획하는 사람이 목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 앞에 우리가 비껴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을 통해서 증거되는 때로는 따가운 하나님의 말씀, 검가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 외면하면 안 돼요. 그것이 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수술하고 접합시키고 교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공적으로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일이고 그게 목사의 사명이고 그런 일들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 살아있는 교회예요. 또 그것을 성도들이 잘 수용하고 수납하고 그래 내가 사는 길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길이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복을 받을 길이다. 이렇게 믿고 묵묵히 그 고통을 인내하면서 그 길을 따라오는 성도, 그런 성도와 교회가 위대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이고 성도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랬죠. 봉사의 일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훈련, 트레이닝, 훈련하라는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은사 이야기를 우리가 부언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 뒷부분에 이 은사를 주시고자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철저하게 준비시킨다고 말씀드렸죠. 연단하고 훈련시키신다고 했잖아요. 아무나 은사를 거저준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훈련된 사람만이 봉사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뜻이에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근데 봉사라는 말의 의미 속에는 훈련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서 결국은 훈련받은 사람이 봉사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제가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는 해상 안전 요원이 되려고 하면 뭐 저절로 가서 나 이거 시켜주세요 그럼 시켜줍니까? 천만해요. 힘든 훈련 과정을 패스해야 됩니다. 라이센스 따야 돼요. 수영 실력, 인공호흡 실력, 인공호흡법, 응급구조의 모든 기술들을 다 연마하고 난 다음에 테스트해서 아 당신 정도면 이제 해상구조요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라이센스 받고 내가 해상구조요원으로 활약을 활동을 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왜 목사와 교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가르쳐야 되느냐? 봉사하기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훈련시키라는 훈련.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봉사할 기회를 얻을 수도 없고 얻어서도 안 되고 줘서도 안 되고 줄 수도 없는 거예요. 각자의 은사를 통해 직분과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자기의 이익과 유익을 도모함이 아니라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통해서 엄격하게 교회가, 성도가 훈련되고 준비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를 주께서는 건강한 교회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말씀을 맡은 자들이 잘 성도들이 주님의 교회를 위해 주의 나라를 위해 잘 봉사하도록 잘 훈련시키는 교회 정교하게 빈틈없이 순서대로 스케줄대로 그렇게 훈련하는 그런 교회 그런 그 훈련을 받는 성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일을 잘 수행하는 목사와 교사 주님이 그걸 원하신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봉사하기를 원하시는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배우세요. 깨달으세요. 진리를 발견하세요. 그 속에 푹 빠져들어야 돼요. 푹 빠져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철저하게 훈련받아야 돼요. 언제든지 은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먼저가 아니라 선무당이 사람 잡는 거예요. 선무당이. 일이 헌신 봉사가 먼저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참된 신자가 되는 것 그게 우선이에요. 그 다음에 얼마든지 교회를 섬길 수 있어요. 얼마든지 봉사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직책 수행할 수 있어요. 다른 지체를 위해서 섬길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어요. 앞에 나와서 마이크 들고 찬양할 수 있어요. 하지만 먼저는 훈련을 받아야 된다. 훈련. 유능한 봉사자가 되려면 열심히는 훈련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말씀은 신앙과 교회의 골조입니다. 말씀을 맡은 자들이 바로 성도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하고 훈련함으로써 결국은 무엇을 하느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빌딩업 하는 거예요. 그런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궁극적으로 뭘 하느냐?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거예요. 말씀이 그리고 말씀을 맡은 자들을 통해서 그 말씀과 말씀을 맡은 자들의 헌신적인 설교와 가르침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봉사를 주님의 교회를 성도들을 잘 섬기는데 유능한 일꾼들이 되고 그런 분들이 많이 일어나서 주의 교회를 든든히 섬길 때 주님의 교회가 굳건히 서간단 말이에요. 이게 교회를 세우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원리예요. 누구도 이거를 무시하고 다른 방법, 다른 어떤 수단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은 다 성경적이지 않은 방법인 겁니다. 매우 위험한 짓이에요. 모래 위에다가 집을 세우겠다는 거 마찬가지. 꼭 저 모델하우스처럼 말입니다. 그냥 뚝딱뚝딱해서 나무를 이렇게 지어놓은 모델하우스처럼. 결국 교회는 무엇으로 서는 것이냐? 돈 많은 성도로 쓰는 것이냐? 풍족한 재정으로 쓰는 것이냐? 화려함으로, 교회의 화려함과 웅장함으로 주의 교회가 번듯하게 서는 것이냐?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고 정확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바르게 훈계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거기에 목을 내어놓은 사역자들. 절대로 타협함이 없이 진리를 바로 전하겠다고 하는 교사들, 목사들,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교역자들. 그 사람들의 충성과 뼈를 깎는 헌신을 통해서 결국 여러분들이 살이 찌고 주님의 교회는 단단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시간이 더디 걸리더라도.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입니다. 다른 걸 다 잘하는데 말씀이 부실하면 전체가 다 부실한 것이고, 다른 거는 좀 잘 못하고 서툴고 세련되지 못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서 있는 교회는 주님 보실 때 다 잘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다 잘하는 교회. 그게 그렇게 돈 많은 고린도 교회는 주님 앞에 준엄한 책망을 받고 사대교회처럼 책망을 받고 지지리도 없고 가난한 성도들만 모였지만 주님이 칭찬하시는 그런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는 그 바로 그 이유 때문이란 말이죠. 서 있어야 될 게 분명하게 서 있고 지켜야 될 게 목숨처럼 지켜지는 교회는 다른 거 부족해도 주님이 칭찬하시지만 번지르르하고 화려해도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않은 교회는 책망을 받는 거죠. 마지막으로 바울이 중요한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리니. 자, 마지막으로 이 바울의 말을 주의 깊게 여러분 마음에 새기세요. 오늘 여러분들을 향한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적인 목표가 무엇이냐. 이 말씀 한 구절에 다 들어있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주께서 기대하시는 최종의 그분의 목표가 뭐냐. 여러분들이 부자 되시는 걸까요? 남다른 명예와 권력과 인기를 얻으시는 걸까요? 결혼해서 자녀들 낳아서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사시는 게 전부일까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대단히 크게 성공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건강하게 무병장수하시면서 오래오래 사시는 그게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궁극의 하나님의 뜻일까요? 물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사는 것을 바라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궁극의 그분의 목표는 아니에요. 기억하십시오. 그럼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과 이 두 가지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세 번째로 나만 많이 알면 돼. 무식한 사람들은 내버려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그러니 나만 열심히 앞서가면 안 되고 뒤처지는 성도님 아무개 성도님 이 교회 이 성경 공부 꼭 좀 참석해 보세요. 얼마나 유익이 되는데 아무개 집사님 금요기도에 나오셔서 우리 말씀 듣고 사도행전 강의 들으면서 우리 한번 기도해 봅시다. 정말 하나님이 어떤 기적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지 안 부어주시는지 하나가 돼야 돼.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나 홀로 똑똑한 신자가 되면 안 되고 모든 죄인들이 이 뚜렷한 목표를 향해서 오늘도 하나가 되어서 가는 거예요. 믿음과 지성.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을 떠받치고 있는 두 기둥입니다. 절대로 분리할 수 없는 신앙의 요소들. 믿는 것. 어떤 경우에도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인데 이 믿음이 어디에서 오느냐? 진리를 아는 것에서 온단 말이에요. 진리를 아는 것. 믿는 것과 아는 것.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난 참 이상한 소리를 듣습니다. 에? 그렇게 은사를 강조하는 목사들이 성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한대요. 성경만 강조하는 목사들은 지식의 영을 받아가지고 그런대. 참. 에? 지식의 영을 받아가지고 교만해가지고 성경만 강조하지 개뿔이나 성경도 몰라가지고 무식한 목사들이라고 은사주의 목사들이 이렇게 말씀 붙들고 가는 교회나 목사들을 그렇게 비판한다는 얘기를 은사주의 교회에 있던 성도님이 와서 얘기해 주더라고요. 지식의 영을 받아서 저것들이 저런다고. 맨날 성경이나 들고 파고 앉아있다고.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아이고, 대꾸할 가치도 없어요. 지식이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중요하지 않다. 이단입니다. 그러니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그러니 체험에 현상이 미쳐가지고 벌렁 나자빠지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그 맨날 나자빠지다 볼일 보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무지와 무관심해서야 그 사람이 과연 올곧은 믿음, 구원의 확신을 가진 신자라고 할 수 있겠는가? 과연 그가 지금 믿고 있는 구원의 확신이 죽음 직전까지 이어질 수 있겠는가? 저는 그 부분에서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이 일에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어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동일한 마음을 품고 그리고 함께 가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목적, 신앙의 동기가 이 하나로 우리 회원교회가 빨리 통일이 돼야 돼요. 우리 회원의 모든 성도님들이 신앙의 본질은 이거다. 그래, 그걸 제가 1년 내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까지도. 빨리 이것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가 돼야 이제 힘을 발휘하거든요. 그냥 목사는 이게 바로 본질입니다. 그러는데, 그거 아니라고. 이러고 있으면은, 우리가 하나가 돼야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능력을 나타내시는데, 빨리 하나가 돼야 돼요. 왜 내가 예수를 믿는지, 교회를 왜 오는지, 교회는 뭘 하는 곳인지, 이런 걸 모르면 이제 교회가 사교 클럽인 줄 알아요. 자기의 부와 재능과 은사를 과시하는 장인 줄 알아요. 자기 한풀이하는 장소인 줄 알아요. 좋은 성공한 사람들끼리 인간관계하는 데인 줄 알아요. 대우하고 대접받는 곳인 줄 알아요. 다 틀렸습니다. 모두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 온전한이란 단어 기억하세요. 온전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이 원대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마침내 신자의 삶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와 버금가리만큼 장성하고 성숙해가는 것이 그것이 가장 위대한 목표가 되어 있는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교회란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목표를 버림으로 이제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신자들이 이 위대한 목표를 버림으로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세상의 빛도 소금도 아닌 그런 존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헬라어 단어 에이스 안드라 텔레리온이란 말인데 더할 나위 없이 완전히 성장한 인간이 되다. 직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자, 더할 나위 없이 완전히 성장한 인간이 되다라는 뜻 결국은 뭐예요? 그리스도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한 궁극의 그리스도의 목적은 뭐냐? 여러분 모두가 이런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자들을 통해 그래서 온전해지고 또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면서 결국은 그리스도처럼 되어가는 것. 성경이 어디 목사만 그리스도처럼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목사는 목사니까 그리스도처럼 돼. 우리는 평신도니까 우리는 평신도 수준에 성경이 어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그분처럼 되어가는 것이 오늘 이 교회를 향한 성도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가장 크신 희망이고 바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비전은 뭐가 되어야 될까요? 출석 성도 1,000명 이상 이 교회 비전입니까? 교회가 양로원 짓고 도서관 설립하고 뭐 체육관 시설 만드는 게 비전입니까?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모두 다 공허하고 한심한 표어들입니다. 결국 참된 신자, 그리스도를 담고자 하는 신자들을 세우는 것이 참된 교회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가 된 뒤로는 표어 같은 거 안 하는 거예요. 이 목표를 이루고 난 그 다음에 모든 건 그 다음 죽을 때까지 표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의 표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처럼 되는 자 이제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께서 어디까지 기대하고 계시는지를 이제 아시겠죠. 그걸 뭘 통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 말씀을 내 입맛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교사와 목사를 통해서 과거의 선지자와 사도를 통해서 하셨듯이 여러분들과 저는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야 될, 그래서 그리스도처럼 되어져야 될 그 목표를 저는 목사의 위치에서, 여러분들은 성도의 위치에서 함께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이루어가야 될 그런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의 목표가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한 번뿐인 인생의 궁극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 그럼 우리 교회는 무엇을 지향하면서 가야 되는지, 우리 교회에게 주신, 우리 교회만이 아니죠, 이 땅의 모든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꿈꾸시는 사역, 그 사역의 방향, 사명, 기능, 비전,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모르는 성도는 그 사람은 절대로 진정한 성도가 아니에요. 성경을 안 보는 성도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있는 성도가 아니에요. 다른 것은 다 양보하고 좀 부족하더라도 상관없어요. 헌금 남처럼 많이 안 해도 상관없고, 무슨 뭐 몇 대째 예수 안 믿어도 상관없어요. 전혀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하지만 진리에 대해서 무지한 거는, 예수를 20년, 30년 믿었는데 아직 성경을 1독도 안 했다. 내가 분명히 말하던데 90%는 구원받은 사람 아닐 확률이 많아요. 그 사람은.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것은 가장 큰 수치고 부끄러움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무식한 목사, 성경에 대해서 무식한 장로, 성경에 대해서 무식한 구역장, 성경에 대해서 무식한 교사, 있으나 마나한 존재들이라는 말이에요. 있으나 마나한 존재. 목사는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올바르게 전하고 가르치고, 성도는 그 목사를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목사가 성경을 말하고 있을 때 전폭적으로 그를 신뢰하고 함께 동역하면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에게 이르기까지 장성하기 위해서 힘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는 그런 교회와 목사와 성도가 되는 것이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